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2장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세 토막으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했던 행동, 그 다음에는 헤롯이 아이를 죽인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세밀하게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앞에 있던 내용들과 비슷해서 세 가지 내용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다는 설명과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죽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준으로 이제 달력을 잡았는데 사실은 뭐 아직 정확한 적은 아니지만 주전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이제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하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극악무도한 통치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레미가 다시 왕으로 올라오는데 그놈이 그놈이어서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또 계속 펼쳐집니다. 여하튼 일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던 헤롯이 죽은 거죠. 이러하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셔서 아,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앞부분을 보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뭐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서 막 아이들 죽이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반면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명한 모습을 보면 앞부분에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때도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떠나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천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또 듣고 명령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약속대로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일어나라. 지금 애굽에 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여하튼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거기다 살림 차려놓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여기저기서 생활하고 돈 벌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다 정리하고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참 이것도 묘한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명령할 때도 똑같았어요. 일어나라. 데리고 떠나라. 이랬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일어나라.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 천사가 명령을 주었으니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또 삶의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주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힘든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떠날 때나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계속 아기를 찾던 자가 죽었다. 아기가 돌아가면 된다. 계속 이게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아 요셉을 향해 천사가 요셉아 수고했다. 그동안 여기서 타국에 사들어 얼마나 있었니? 이젠 돌아가도 될 것 같다. 이제 좀 잘 지내보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라. 아기는 이제 괜찮을 테니까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그렇죠. 우리가 아마 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는데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엄마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아이 뭐 맨날 하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더 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마음이 한편 뿌듯하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집에서 밑에까지 전철역이든 저 근처까지 조카 녀석을 아침에 차도 태워다 주고 오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인지 조카 녀석이 저한테 외삼촌 수고가 많으십니다. 얘가 왜 뭔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그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다. 수고가 많기는 뭐 수고가 많어.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천사가 요셉에게 요셉과 관련해서도 한두 마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기를 찾던 자가 죽었다. 돌아가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명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곧장 뒤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요셉이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돌아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주나요?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갈 때도 먹고 살 거리 하나도 안 주고요. 돌아갈 때도 먹고 살 거리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냥 가라, 와라 이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지 무언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안 줘. 감정적으로 다독이는 것도 안 해. 그냥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명령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평안히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게 지내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상황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셉이 한마디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순종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참 귀하고 아름답게 순종하죠. 21절 보면 요셉의 첫 번째 행동, 요셉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일어나. 그러니까 천사가 했던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참 요셉은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사항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일어납니다. 입을 딱 다물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두 번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그대로 온전하게 참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니까 어찌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유대에 가서 사는 게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요셉이 거기에 가기를 무서워한 거예요. 거기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들쳐오고 어디로 또 튀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니까 22절 뒤에 보시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천사가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현몽을 해주는 거죠. 이제 천사가 다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는데 사실 나사렛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각으로 있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약혼하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요셉은 사실 베들레헴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저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헤롯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이런저런 소문들도 있지만 갈릴리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가면 자기가 사는 것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 남부지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도 못할 테고 거기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생도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꼬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북부지방 출신인데 사실 태어난 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남부사람이죠. 유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상이나 또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한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되느냐,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지. 그래서 항상 출신을 문제 삼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면 나중에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냐, 사느냐 죽느냐 막 이게 문제니까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기는 하지만 다윗 동네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곳이 아니라 북부지방에 와서 갈릴리에 와서 사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노회 같은 데 가면 노회 안에도 경상도 목사님들, 전라도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서로 친하게 이렇게 지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조우진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경상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혹시 경상도 출신이면 모임에 나오라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이어서 굳이 뭐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갔습니다. 만 실제로 태어난 건 저는 대구거든요. 태어난 건 대구지만 태어나서 한 살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본 적도 서울로 돼 있고 뭐 대구는 뭐 거의 가본 적이 없고 어찌 보면 요거 하나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남쪽 사람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자기 키워줬던 요셉을 따라서 북부 갈릴리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갈릴리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순종할 때에 더디하거나 지체하거나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도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모든 장소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도피해야 되는 곳 애굽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돌아와서 사는 곳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대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디로 보냄받을 것인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지역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정해놓으신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야기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게 아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두 번째 주님이 너를 보내신 그곳에서 조금 더 형편 좋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섬기느냐. 근데 이 장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탁탁 찝으십니다. 찝어서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뭘까요? 여기 보면 요셉이 했던 가장 귀한 순종은 데리고 산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살았던 거. 참 이게 참 가장 귀한 순종이었고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시면 이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23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앞에 있던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구약의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구약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흔히 알고 있었던 혹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런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일은 이제 전반부 전체적인 내용, 후반부 전체적인 내용, 2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후반부 내용을 볼 때에 요셉이 순종하고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 요셉이 순종을 하죠. 근데 요셉이 순종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인상 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요셉은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희생이 헌신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었던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 잉태됐을 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살려주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또 나사렛에 살 때 어린 시절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항상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목하는 목사님이 가끔 교육자 회의 시간에 부교육자를 야단칠 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너야? 문제를 일으키는데 꼭 한 분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거 했던 사람 누구야? 그럼 그 부모 손 들거든요. 그럼 목사님 또 너야?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주님에게 무언가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이렇게 싹 옆을 돌아보면 항상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왜 이때 내가 계속 여기 있어서 계속 이 일을 섬겨야 되지?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을 보면 누굴 찾으면 됩니까? 요셉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옆을 보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 하필 그때 꼭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때때마다 상황마다 단계마다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요셉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도 요셉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또 성도들이 무언가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사용하길 원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그 자리에 꼭 항상 내가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일, 섬기는 일, 순종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는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참여하고 그 자리에 꼭 내 모습이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옆에 있어야 주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항상 요셉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무엇이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무엇이건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항상 빠짐없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또 그 가운데에서도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좀 더 나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터를 잡으시고 성장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 한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며 순종하며 섬겼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자리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직분받은 대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